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언은 게으른 자의 습성과 특징에 대해서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 게으름에 대한 직간접적인 교훈을 약 30회나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잠언이 이처럼 자주 이것을 언급한다라는 것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중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제를 반드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성경이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자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잠언에서 이처럼 자주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언급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적인 삶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한없이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이 얼마나 경멸하고 있는지를 잠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 그리고 게으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게으른 자들의 습성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문이 그 경첩 위에서 돌아가듯 게으른 자는 그의 침상 위에서 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심리와 그 행동의 특성을 경첩을 따라 도는 문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는 것 같이 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계속해서 도는 이 반복적인 동작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라고 해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는 언제나 문짝이 그 경첩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지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 침대 위에서만 계속 뒤척이고 뒹굴거린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거나 그 행동 반경이 더 적극적으로 확장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확장을 꾀합니다. 자기의 삶을 더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업무를 더욱 확대시키고 더 깊이 연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자신이 가진 역량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면서 성실하게 밀도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요 태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지런한 사람들은 언제나 잠을 줄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끝내기 전에는 침대에 눕지 않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늘 믿어오던 대로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늘 믿어오던 대로만 믿기 때문에 성화가 더디고 신앙의 성장이 멈추어진 듯 하거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도 경첩을 따라 도는 문짝처럼 동일한 행위는 반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가 정해놓은 그 범위 밖으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으름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서도 그대로 그 양상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보십시오. 주일에 예배에 지각을 하는 사람은 52주 내내 거의 지각을 합니다.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는 일이 그 사람에게는 재앙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일에 딱 한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렇게 수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해오고 있고 성경은 하루에 딱 한 장 정도로 만족하고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5분이나 10분을 채 넘기지 못합니다. 경첩을 따라서 늘 도는 문짝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게으른 자도 일어나서 자기 밥은 챙겨 먹습니다. 자기의 해야 될 일은 합니다.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닙니다. 꼭 해야 될 일들은 최소한의 것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즐기고 무제한으로 놀고 먹고 쉬고 싶어 합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그때부터는 부질없는 육적인 일들로 잠잘 때까지 시간을 다 흘려보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으로 잠에 들기 전까지 온갖 세상에 속한 육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지극히 형식적인 아주 적은 부분만을 겨우 감당할 뿐 그의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오직 자기의 육신의 안위와 쾌락과 쉼을 위해서 모두 사용합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그렇게 매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길게 확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더 열렬히 경건을 훈련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어제보다 오늘, 지난주보다 이번 주, 작년보다 올해 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과 결심을 하고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성화는 그런 부지런하고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퇴보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저런 삶의 변화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교회 오는 횟수가 더 짧아지고 모든 신앙의 열심들이 갈수록 뒤로 후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돌적이를 따라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 일상을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한, 성화를 위한 계획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고 있는 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아이를 들쳐 업거라도 교회 옵니다.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데 마음이 없으면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에 실패하며 지지부진하고 지리멸렬한 고착된 신앙생활에 발목 잡혀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게으름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맴돌 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룩한 계획과 결단으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모른 채로 몸이 건조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죄는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십시오. 게으른 자는 그가 죽을 때 반드시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간 날들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갈수록 자신의 젊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보낸 것을,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을 반드시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게으름과 사생결단을 하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태생적으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그의 손을 그릇에 담그지만 그것을 자기 입으로 되돌려 가져오는 것조차 힘들어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극단적인 과장을 통해서 게으른 자의 습성을 극대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나태한지, 손을 그릇에 넣었지만 음식을 집기 위해서 손을 그릇에 넣었는데 그걸 입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조차 힘들어한다. 게으름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의지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게,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게으른 자를 보십시오. 열심히 먹기만 하고 뭘 안 하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운동을 하게 시작하게 되는 순간은 어느 날 의사를 통해서 질병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듣거나 아니면 이미 병이 깊어서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 이제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비로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육신의 그 게으름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뭐냐?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움직일 만한 동기와 목적이 없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태하고 게으름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인생의 모든 시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인생의 시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게으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셨나요? 아니죠. 절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을 내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게 되고 또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를 쫓아나가고 모든 뭐 기도의 시간, 모든 은혜 받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자꾸 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 시간이 끝이 나면 세움을 해야 되는데 주인 앞에 가져가서 맡긴 것을 가지고 뭘 했는지를, 그 내용과 결과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시간, 자기의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되고 우리에게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시선 앞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사는 자가 있을 것이고, 침대 위에서 자기 방에서 해가 중천에 떠야 눈이 떠서 떠져서 그러고라도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데, 그대로 자기 방에 처박혀서 게임을 하든지 뭐 무의미한 일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에게 성경과 기도와 성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진리를 배우는 일이, 교회가 맡긴 직분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일들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셈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변명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영적인 거룩한 동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겨우 간신히 할 뿐이고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일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단 말이죠. 신앙생활의 면면들을 보면 그분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권태와 실증, 귀차니즘에 빠지게 될 때, 만약 열심히 일하던 자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매우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쉬게 하고 나면 다시 열심히 달리겠죠. 그런데 원래부터 모든 일에, 무엇보다 예수 믿는 일에 권태와 실증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정신이 병든 사람이고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되겠죠. 빨리 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정답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든지, 그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그토록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 16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 눈에는 분별 있게 대답하는 일곱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게으른 자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도 자기 합리화와 변명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게으른 자의 자기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일곱 명보다도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네. 어처구니가 없죠. 일곱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완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 성경의 지식과 지혜로 출중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선이 대답하는 자들은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자들로, 무엇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일곱 명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일곱 명의 목사의 권면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본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다 모든 사람보다 지혜롭고 목사보다 지혜롭고 올바르고 잘 분별한다고 착각합니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여기는 심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혜자들의 훈계들을 모두 멸시하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은 생각만을 고집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내가 제일 똑똑하다 이거, 내가 제일 잘 안다 이겁니다. 다 필요 없고. 아주 게으른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다.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겁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그런 생각이에요. 재앙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똑똑하다. 그런데 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저주란 말입니다. 그 게으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지적하고 권면하고 무슨 교훈하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냐는 거죠. 재앙입니다. 재앙. 자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오만. 지혜로운 자들이 아무리 말해주어도 그저 자기 생각에 고착되어서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교만. 자, 게으른데 교만까지 하다. 최악입니다. 최악. 결국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주일을 온전히 거룩히 지키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일에 한 시간만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도 전혀 경건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게으른 교인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한 시간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자기 일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생각할 겁니다. 아니 뭐하러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야? 저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야? 어? 참 한심한 사람들이야. 아니 한 시간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 좋은 날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바람도 쐬러 가야 되는데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좋은 날 그렇게 하루를 보내야지 한 시간 예배 드렸으면 됐지. 참 답답한 사람들. 그는 자기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세련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분별 있게 대답하는 일곱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오만과 착각이 그를 영적으로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그런 크리스천들은 교회 안에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게으른 데다가 교만까지 하니 그는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약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자기 일이 아닌 다툼에 참견하는 자는 개의 귀를 붙잡는 사람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개의 귀를 붙잡는 행동은 아주 아주 어리석고 화를 자초하는 미련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니 지나가는데 자기 개도 아니고 남의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그 개가 가만히 있을 개가 있어요? 십중팔구는 물어뜯죠. 에? 자기 귀를 잡아당기는 사람을 향해서 개가 그 사람을 물려갈 거 아닙니까? 성경은 잘 알지 못하는 타인의 싸움에 함부로 개입하는 거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간주합니다. 간섭하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그 문제에 끼어들어서 마치 자기 일처럼 감정적으로 흥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정의를 위해서 혹은 약자를 위해서 그를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악인을 응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뜸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분쟁에 휘말리는 오지랖이 넓은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자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무가치한 일들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화를 당하고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 그리스도인들은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만 집중하면서 불필요한 일들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더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악인들이 사는 곳이라 세상에 적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연인들이고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거 당연한 일이고 고소고발하고 난리 법석을 부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온갖 일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믿지 않는 이들이 분쟁과 갈등을 일으킬 때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관여하지 마세요. 개입하지 마세요. 그건 그들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일. 괜히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렇게 다투고 싸우도록 내버려 두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과 존재의 이유를 언제나 붙들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시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